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정예 병력인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흐람 거세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미국이 전략적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단호하고 혹독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모든 결과는 미국의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란 혁명수비대의 일부 개인과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지만 혁명수비대 전체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핵 합의를 인증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터키 당국이 상대방 국민에 대한 비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양국의 이번 조치는 터키 주재 미국 영사관 직원이 지난해 터키에서 발생한 쿠데타에 가담한 종교 지도자 세력과 연계돼 있다는 혐의로 지난주 터키 당국에 체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터키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 외교 공관과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터키 정부의 약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터키 내 미국 외교 공관에서의 비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주재 터키 대사관도 미국 측과 거의 같은 내용의 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에 대한 비이민 비자 발급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번에 체포한 미국 영사관 직원이 이슬람 학자 페틀라우 귤렌 추종 세력과 연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귤렌은 지난해 7월 터키에서 발생한 쿠데타 모의의 배후로 지목됐으며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위원회는 오늘 세일러 교수가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심리적 분석과 경제적 분석을 연결하는 데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세일러 교수의 경험적 발견과 이론적 통찰력이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고 확장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일러 교수는 행동경제학자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넛지의 공동저자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일반 노벨상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식 명칭은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이며 1968년 제정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스페인 카탈루니아 지역의 최대 도시인 바르셀로나에서 어제 수십만 명이 카탈루니아 분리 독립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스페인 국기와 카탈루니아기와 함께 카탈루니아는 스페인이다, 함께일 때 우린 더 강력하다 등의 피켓을 들고 분리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위에는 카탈루니아 주민들 외에 스페인 다른 지역 주민들도 참석했습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지난 7일 카탈루니아가 분리독립을 강행할 경우 자치권을 중단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탈루니아 자치정부는 지난 1일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강행했으며 압도적인 찬성을 바탕으로 독립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중앙정부는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탈루니아 주민 중 일부는 투표율이 43%로 낮았던 점을 들어 이번 투표가 카탈루니아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피신하던 로힝야족 난민들을 태운 선박이 전복해 적어도 12명이 숨졌습니다.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 관계자는 어제 숨진 12명 중에 어린이 10명과 나이 든 여성 등이 포함됐다고 프랑스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고 선박에 몇 명이 탑승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힝야족의 난민 선박은 대개 적정 수용 인원을 넘는 인원이 탑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선박이 미얀마 부근에서 전복했기 때문에 일부는 수영을 해서 해안가로 이동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얀마에서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미얀마군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피해 약 50만 명의 로힝야족이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유엔은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군사작전을 인종청소라며 비난했습니다. 반면 미얀마 정부는 이번 군사작전은 지난 8월 25일 발생한 로힝야 반군의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 장벽 건설을 포함한 이민 규제 강화 방안을 어제 미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9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정권들이 북핵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며 북한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가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관련 결정문을 채택하고 최근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고립화의 비협조적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축소, 초강력 대북 금융 제재법 등 미국 상하원의 강력한 대북 제재법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인사이드에서는 미궁에 빠진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0도에서 1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4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임 정권들이 북핵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며 대화보다 제재와 군사적 옵션을 더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엉망진창인 상태로 넘겨받았다며 25년 전에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미국 기독교 케이블 방송인 TBN 허커비 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네바 핵동결 합의를 언급하며 1994년 미국이 북핵 동결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를 북한에 줬다며 이 문제는 25년 전에 해결됐어야 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라도 해결됐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을 북한 독재자 가운데서도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무용론을 주장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임 대통령들과 그 정부들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해왔고 합의들이 이뤄졌으며 엄청난 양의 돈이 지급됐으나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북한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어기고 미국 협상가들을 바보로 만들었다며 유감이지만 단 한 가지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트위터 메시지에 대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현 시점에서 더 추가할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최근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해법을 염두에 둔 경고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강경하면서도 모호한 발언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죠?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대북 강경 발언의 수위를 높여왔는데요. 이달 들어서는 거의 매일 대북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북한과의 대화는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고요. 군 고위 인사들과 만나면서는 현 상황을 폭풍전의 고요라고 말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폭풍전의 고요란 건 뭔가 곧 큰 일이 닥칠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발언을 북한과 연관 짓는다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 행동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유력한데요. 당연히 이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 군사 행동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와 트위터를 통해 지난 25년에 걸친 북한과의 대화가 효과가 없었다면서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틸러슨 장관에 대해 좀 더 강경했으면 한다고 언급한 것과 맞물리면서 그 단 한 가지가 군사행동이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서 더 나아가서 아예 대화 무용론을 밝힌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그동안 줄곧 대북 압박과 제재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던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북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있다는 설명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공개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반드시 대응할 것이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 특히 이 폭풍전의 고요와 같은 모호한 발언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이 무엇보다 북한의 오산에 의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자신들을 곧 공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북한 정권이 미국의 선제 공격을 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아예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오산을 하는 일이 없을 뿐더러 의도하는 위협도 느끼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잘 짜여진 대북 전략이라기보다는 엄포에 불과하다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대북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는 겁니까?
분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대해 핵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경우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임을 경고했지요. 그 밖에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관측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관리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없습니다.
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미리 예고된 군사적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행정부와 달리 미국의 계획을 적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군사 행동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이 이전 행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e certainly doesn't want to lay out his game plan for our enemies. So if you're asking, is
샌더스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들에게 자신의 게임 플랜, 즉 계획을 나열하길 원치 않고 있다며 이는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 행정부가 그렇게 했다가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와는 다르게 더 나은 방식으로 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5일 고위 군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독재 정권이 미국이나 동맹을 상상할 수 없는 인명 손실로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은 그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회의에 참석한 군 지도자들을 가리키며 폭풍전의 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당시 폭풍전 고요 발언이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미국은 북한과 같은 나라에 계속해서 최대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haven't been specific about anything. I've also talked about the fact that we're continuing to put maximum economic and diplomatic pressure on countries like North Korea. I'm simply saying that
그러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으며 어떤 행동이 있을지는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 알리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혼돈으로부터 지키는 사람 중 하나라면서 대통령 주변의 훌륭한 팀이 이런 노력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적들에 맞서 동맹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일하며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언급된 폭풍전의 고요와 같은 발언이 언론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미국은 심각한 세계적 문제를 안고 있고 북한과 이란 두 나라는 악역 국가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행동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8월엔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라고 말하면서 미국과 동맹을 건드리면 전례 없는 군사력을 행할 것이라는 신호를 준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8일 방영된 주요 정당 지도자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대북 압박과 관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핵 기술 개발 중단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시간을 벌기 위해 대화라는 틀을 이용해 핵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핵 능력이 지금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며 우리는 또다시 그들에게 기만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가 북한의 최근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관련 결정문을 채택하고 북한의 위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가 지난 6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12차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결정문에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가 사전 통보 없이 실행됐으며 이는 영내 민간항공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민간항공협약인 시카고 컨벤션과 관련 이카오 표준 및 권고사항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구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응해 이사회 의장 명의로 북한의 관련 국제협약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으로서 미사일 발사 행위나 민간항공활동에 위협이 되는 사건에 대해 주변국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문에는 한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지난 1947년 설립됐습니다. 한국은 1952년 가입했으며 2001년 이래 5번 연속 이사국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977년 2기구에 가입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군축회의가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 회의장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을 언급하며 핵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미국은 이를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북한 핵 문제가 미북 간 갈등이 아닌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f the regime's representatives have any doubts about whether this is an international community issue, then it just needs to look at the repeated condemnations in the conference in disarmament.
우드 대사는 6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여섯째 날 회의에서 북한 대표를 시종일관 정권의 대표단으로 부르며 북핵 관련 사안이 국제사회의 문제인지 의심이 간다면 제네바의 유엔 군축회의에서 거듭 제기되는 북한 정권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비난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래도 의심이 가시질 않는다면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문제를 미북 간 갈등으로 만들려는 북한의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e US, as I said the other day as well, poses no threat to North Korea.
The regime needs. 이전에도 말한 것처럼 미국은 북한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으며 북한 정권은 도발적인 행동과 위협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 정권이 평화와 번영, 국제사회로부터 환영을 받는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더욱 호전적이고 가난하며 고립된 길을 택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며 선택은 북한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드 대사의 발언은 미국을 비난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한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연설에 대한 반박으로 나왔습니다. 자 대사는 북한은 지난 7월 유엔을 통과한 핵무기 금지 협약이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주안점을 둔 데 동의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과 협박을 가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 agree with the primary focus of the NBT on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However, since the US that possesses nuclear
또 수소탄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자위적 조치로 미국의 핵 위협과 적대적인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한국 역시 추가 발언으로 응수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ducting joint military exercises annually with the US to respond to the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윤석미 참사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합 군사 훈련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훈련은 방어적이고 투명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 측에 훈련을 미리 통보하는 것은 물론 중립국들의 감독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역시 북한의 위협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나라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같은 도발적 행동을 한국의 방어적 조치와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윤 참사관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 측 발언에 대해 북한 외무성 소속 리인일이 추가 발언을 요청해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South Korea has no right to talk about the DPRK's nuclear deterrence and also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mong the member states gathered here, there is
한국은 북한의 핵 억제력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관해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주권 국가라는 상징성과 군사 통제권을 외부 세력에 넘긴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미국과 북한 두 나라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주장과 달리 이날 회의에선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핵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은 중대하고 국제적인 위협이라며 군축을 위해 신용과 안보를 강화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깎아내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국제사회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We must stop North Korea before it crosses the point of no return. In order to do s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 united to speak in one voice and act in solidarity.
북한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기 전에 반드시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 대사는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연합해야 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 외교부의 왕쿤 무기통제국장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동시에 미국과 한국이 군사 훈련을 중단하도록 하는 쌍중단 중재안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가 제재를 옥죄고 있지만 한편으론 평화적 대화를 되살리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제재 압박 분위기를 협상을 향한 쪽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억류 미국인들에 대한 현지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의 방문을 19개월째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한국계로 가장 오래 수감돼 있는 김동철 씨는 억류 2년째를 맞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는 3명의 미국인들이 수감 기간 내내 영사 접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BOA에 조세빈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6월 북한을 방문해 억류 미국인들을 만난 것 외에 새롭게 이루어진 영사 접견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세빈 특별대표는 6월 12일 평양을 전격 방문해 미국인들을 면담하고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현재 북한 당국에 잡혀있는 미국인은 총 3명으로 모두 한국계입니다. 가장 오래 수감돼 있는 김동철 씨는 2015년 10월 함경북도 나선에서 체포돼 지난해 4월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회계학 교수로 일하던 김상덕 씨는 올해 4월에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역시 평양과기대에서 일했던 김학송 씨는 5월에 억류됐습니다. 앞서 국무부 관리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 시민이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에서 미국의 이익보호국으로서 억류 문제에 협조하는 스웨덴 대사관의 도움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인 석방 문제에 대해 북한과 직접 소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의 지난 4일 정례 브리핑 발언을 상기시키며 억류 미국인 문제에 대해 북한과 접촉할 수 있고 이 채널은 해당 미국인들의 안전에 대한 소통을 위해서만 사용된다고 답했습니다. 억류 미국인에 대해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영사 접견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 3월 2일이 마지막으로 스웨덴 측은 이날 오토 원별을 방문한 뒤 그달 16일 열린 재판을 참관했습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마르티나 아버그 소목이 이등서기관은 지난 2월 BOA와 전화 통화에서 억류 미국인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길이 없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설명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억류 미국인들에게 가족과 지인이 보내는 편지와 일상용품마저 전달해주지 않아 일부 물품이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에 그대로 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4일 BOA와 인터뷰에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돼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북한은 유엔에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외국인 수감자의 권리를 보좌하는 빈 협약을 비준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외국인 수감자들의 영사 접견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탈북자들을 송환하는 중국 정부 부처와 북한인들을 고용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미 의회 산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가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중국 기업과 기관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5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탈북자 송환에 연루된 중국 정부기관과 개인을 제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용한 일련의 제재를 적절한 곳에 가할 것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제재와 더불어 미 의회와 행정부는 중국 당국의 탈북자 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중국 정부의 난민 대우에 대한 국제사회 감시를 강화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들을 고용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촉구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공하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북한인 강제 노동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중국 기업과 개인,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라는 것입니다. 북한 정부가 국제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중국 기업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원회가 지난해 처음으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인들의 중국 내 강제 노동 실태를 포함시킨 데 이어서 올해 중국 기업과 정부 부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필요성을 처음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2017년에도 북한 정부가 계속해서 자국민들을 중국에 보내 일을 시키고 수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보안 요원들이 노동자들과 동행해 여권을 몰수하고 20시간씩 근무를 시키며 북한에 돌아갈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밖에 의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을 채택해서 북한 내부 주민들과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뉴스와 정보 제공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행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을 신장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 국경,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경 단속이 강화돼 탈북자들의 위험 부담이 증가하고 탈북자 수도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탈북자 지원단체들도 계속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외국 구호기관과 기독교 선교사들, 비정부기구들이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내 탈북자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에서 강제결혼과 성매매의 희생물이 된다며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중국에서 호적을 얻지 못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간접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에 나섰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을 한국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기지는 6일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에 대해서 그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도 이날 적대 세력들이 아무리 악을 써도 개성공업지구의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의 이 같은 주장들은 개성공단 내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이런 움직임을 한국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You know, North Korea doesn't respect any property rights for anybody. So why would they, you know, the North Koreans?
북한은 그 누구의 재산권도 존중하지 않으며 항상 거짓말과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다른 나라에서 수십억 달러를 빌리고도 전혀 갚지 않은 사실도 지적하면서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원한다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더 이상 한국과의 합작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If you go back to the 2013 agreement on Kaesong when it was reopened in the fall,
개성공단이 지난 2013년에 다시 문을 열 때 마련된 새로운 관리 구조에서 북한이 공동 운영 체제에 대해 양보를 했었는데 지금 개성공단에 대해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접근할 수 없는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거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역시 북한이 단 한 번도 합의를 준수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개성공단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Kaesong has a future because to reopen it would
개성공단 재가동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이 진작부터 소유권 문제라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단 시설은 한국 소유지만 공단 부지는 북한 땅이라는 원초적인 문제를 갖고 출발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대개는 이런 문제를 국제적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북한의 경우 그런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아직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했다면 이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a combination of the loss of income from Kaesong after it closed.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수입 손실과 제재의 영향을 만회하기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개성공단 재가동이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 등과 많은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대외 관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북한이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의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법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상원에는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비협조적인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격화하는 법안이, 하원에는 초강력 대북 금융 제재법이 발의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 미국이 외교관계를 격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과 에드 마키 상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가 최근 발의한 2017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입니다. 법안은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국가 명단을 국무장관이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주재하는 미국 외교 공관수를 줄이고 미국의 주재하는 해당국 외교 공관수도 줄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 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원조를 줄이거나 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두 의원이 2017 북한 조력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의한 제재법에 대북 외교적 압박책을 추가한 것입니다. 제재 관련 내용으로는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고 북한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전하는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단둥, 지청, 금속회사 등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 기업 10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석탄과 철, 철강 등 광물과 합성 섬유 등을 주로 취급하는 무역회사들입니다. 또 북한을 미 금융망에서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한 금융기관은 미국의 대리계좌나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원에서도 최근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엔디바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소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한 지금껏 가장 광범위한 금융제재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외화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은행의 대리계좌나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행이 이를 어길 경우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고 고의로 어겼을 경우 100만 달러의 벌금 혹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외국의 기관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 북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 자산을 동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세계은행의 차관 제공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세계은행의 미국 측 상임이사가 이 국가에 대한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품의 수출과 관련해 미국 수출입은행이 보험, 신용, 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상원에도 북한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의 2017 북한 은행 업무 제재법이 지난 7월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살해 용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VOA에 힘든 싸움이 될 것이지만 살인 입증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BX 신경작용제가 검출됐어도 살해 증거로 불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의 변호를 맡은 구이순생 변호사는 아이샤가 VX 신경작용제를 사용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이순생 변호사는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피고인이 VX 신경작용제를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어떤 목격자나 폐쇄회로 TV 영상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VX 중독으로 인해 죽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의뢰인을 살인과 연관시키기엔 정황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변호인 측 논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들이 VX 신경작용제를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아이샤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에서 VX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것만으로는 VX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이순생 변호사는 검찰이 피고인의 살해 의도, 즉 사용물질이 VX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역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전체에서 나타난 아이샤의 행동은 그와 상반된 정황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당시 공항 폐쇄회로 영상에는 항공권 발권을 위해 무인기계 화면을 들여다보는 김정남 씨에게 두 명의 여성이 접근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 흰색 상의의 여성이 김 씨의 머리 부분을 뒤에서 감싸고 앞쪽에 있던 다른 여성이 김 씨와 접촉한 뒤 사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영상에 따르면 이들이 김 씨와 접촉한 시간은 2.3초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의 논거는 해당 영상에 두 여성이 김정남 씨에 접촉한 모습은 담겨 있지만 VX를 사용했다는 직접 증거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말레이시아 검찰은 변호인 측의 이 같은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VOE의 질문에 피고인이 VX 여부를 알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한 물질인지를 알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샤오딘 완나딘 검사는 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두 명의 피고인 여성이 해당 물질을 VX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증명해내는 건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임무는 그들이 위험한 물질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그런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현재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주에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샤오딘 완나딘 검사는 피고인들이 VX를 사용한 것을 몰랐다고 해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느냐는 VOE의 질문에 웃음 표시의 이모티콘을 보내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VX를 사용한지 몰랐고 범행 의도가 확실하지 않아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묻자 그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힘든 싸움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 측이 언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를 판사의 판결에 앞서 언론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샤오딘 완라딘 검사는 검찰 측이 열세이지만 자신들만의 전략을 갖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의 도안티 흐엉 씨는 지난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 씨의 얼굴에 치명적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본인들이 리얼리티 TV쇼 촬영을 위한 이른바 몰래카메라에 참가한 것으로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재판은 두 달 넘게 걸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말레이시아 형법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은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에게 국제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건네주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인 오종길, 리지현, 리제남, 홍성학 등 4명은 범행 당일 출국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이에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른 북한 대사관 직원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 등 3명에게 출국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4명의 용의자가 출국하던 당시 공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 용의자 3명과 평양에 억류당한 말레이시아인 9명과 맞교환하기로 북한과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부터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연관성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데니스 이그네이셔스 전 말레이시아 정부 차관은 지난 3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의 배후에 김정은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의 시바난단 니디아난담 국제형사재판소 자문변호사는 지난 3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암살에 사용된 물질의 종류를 고려할 때 북한이 배후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ICC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것으로 알았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용의자들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질 경우 무죄 선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강철 북한 대사를 추방하는 등 외교적인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강철 대사는 앞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과 결탁해 김정남 피살에 대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 결과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소수 국가 가운데 하나였지만 김정남 씨 피살 사건 이후 관계가 냉각됐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특히 지난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으로 영내 긴장이 고조되자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폐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사건 직후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 3월 데니엘 러셀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당국의 연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4일 북한의 거듭된 범행 부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말레이시아 당국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지난주 시작된 김정남 피살 관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계속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지 검찰은 지난주 공판에서 병리학자와 화학무기분석센터 관계자 등의 증언을 통해 김정남 씨의 사인이 VX 중독이라는 점과 피고인들의 옷과 손톱에서 VX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김정남은 지난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맹독성 화학 무기로 살해됐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에 대한 재판이 지난 2일 시작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이날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티 흐엉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3일 오전 9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맹독성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시티 아이샤와 도안 티흥에 대한 기소장에서 이들이 김정남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피고인은 유죄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티 아이샤와 도안 티흥은 자신들이 리얼리티 TV쇼 촬영을 위해 몰래 카메라라는 북한인 용의자들의 말에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두 여성 체포에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청바지에 양복 차림의 김정남이 배낭을 메고 출국장에 들어가 무인 발권기 앞에 섭니다. 이어 도안 티효원과 시티 아이샤가 김정남의 얼굴을 두 팔로 감싸는 장면이 나오고 이들은 곧바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라집니다. 공격을 받은 김정남은 공항 직원에게 다가가 눈을 비비며 뭔가 말을 합니다. 그 후 김정남은 공항 의무실로 옮겨졌으나 30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건 당시 김정남은 김철이라는 이름으로 된 북한 여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한국 정부는 피살된 인물이 김정남이라고 밝혀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습니다. 당시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이 지금 살해된 인물이 김정남이 확실시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국가정보원은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 당국이 5년 전부터 김정남 암살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입니다.
김정남의 암살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스탠딩 오더, 즉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2012년 본격적인 시도가 한번 있었으며 이후 2012년 4월 김정남은 김정은에게 저와 제 가족을 살려달라는 서신을 발송하기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수사에 착수한 말레이시아 경찰은 15일 베트남 여권을 소지한 도안 티흐원과 인도네시아 국적자인 시티 아이샤를 체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17일에는 쿠알라룸푸르 아파트에 있던 북한 국적의 리정철을 체포했습니다. 이어 북한 외교관 한 명을 포함해 북한 국적자 8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칼리드 아부바쿠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입니다.
One attached to the North Korean embassy.
말레이시아 경찰은 리정철 외에도 북한 국적의 리지연, 홍성학, 오정길, 리제남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북한 공무요건을 소지한 이들 4명은 올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차례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합니다. 그리고 김정남이 살해된 13일 일제히 출국해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어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은 24일 김정남이 맹독성 화학물질인 VX에 의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In fact, we actually suspected from the very outset.
김정남이 VX로 암살된 것이 알려지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VX는 살상력이 워낙 강해 국제사회가 전쟁에서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맹독성 화학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공격은 화학무기 금지협정에 대한 끔찍한 위반이라며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deeply concerned by any use of chemicals in attacks, which is
미국 정부는 김정남 암살 직후 미국 민간 전문가들과의 비공식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던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또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에 용의자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외교관 등 9명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결국 3월 말 북한은 말레이시아인들의 출국을 허용하고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푸르의 북한 대사관에 은신해 있던 용의자 리지우 등을 출국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정황 증거는 김정은 정권이 김정남을 암살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살을 주도한 용의자들 대부분이 이미 북한으로 도피한 상황이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단행한 고위급 인사는 국제사회 전례 없는 압박 국면을 자기 사람들로 돌파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병진 노선 고수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이번 인사를 통해 기존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핵심 보직에 대한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최룡해는 이번 인사에서 당 중앙군사위원, 당 부장까지 꿰차 당과 내각, 군대를 모두 아우르는 김정은 시대의 핵심 실세임을 거듭 과시했습니다. 만 30살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당의 주요 정책 결정 기구인 정치국 후보위원에 임명됐습니다. 또 홍영칠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핵심 실세급 부부장급 관리들이 당 중앙위 후보위원에 대거 올랐습니다. 한국통일부는 8일 북한의 이번 인사를 고령자 세대 교체로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이 희은 국면을 심각하게 인식해 돌파를 위한 인적 개편 측면의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리용호 외무상 등 외교와 경제 분야 인물들을 정치국 위원에 선임한 건 국제사회의 대폭 제재 압박으로 인한 고립을 탈피하고 자력갱생에 매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곳 한국의 전문가들 역시 정부와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은 9일 VOA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대응해 장기적인 대비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본인 집권 6년 차를 맞아서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일단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즉 그 얘기는 경제제재가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제재가 하루아침에 해제될 것은 아니고 결국은 핵개발은 지속되고 경제제재는 계속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이러한 험난한 시대를 견디기 위해서는 역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때 그 임명됐던 사람들을 일종의 좀 물갈이가 필요하다.
남 원장은 대표적인 예가 김씨 정권의 선전선동 기획가였던 김기남 대신 최휘 함경북도 당 부위원장을 중앙당 부위원장과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기용해 선전선동의 새로운 피를 수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재시대에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새로운 선전선동가를 포진시키는 한편 당 군수공업부의 홍영칠, 유진 등 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했던 실세들을 당 중앙위에 기용해 기존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란 겁니다. 또 최룡해를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올려 황병서 총정치국장과의 군의 견제균형을 맞추고 미국과의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기 위해 리용호 외무상을 정치국 위원회에 임명해 위상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국제사회의 제한이 없는 초강력 제재에 대한 북한의 위기감이 이번 인사에 중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이 시점에 갑자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한 데는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 후에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초강력 제재가 북한에게 큰 위기감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번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북한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그런 자립경제 강국의 방향을 제시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예, 당 중앙위원회 지도부도 대폭 개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 중앙위원 부위원장 9명 가운데 3분의 2인 6명, 18명으로 추정되는 당 중앙위 전문부서 부장 중 39%에 해당하는 7명, 당 중앙군사위 12명 중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한 11명 가운데 36%인 4명이나 바뀐 것,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위기의식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정 실장은 특히 북한이 8일 김정일 총비서 추대경축 행사에서 김영남, 최룡해, 박봉주, 황병서 순으로 호명해 최룡해와 황병서의 순서를 바꾼 건 고립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관리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사 개편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대결 구도를 지속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해제발 노선을 지속하기 위한 거고 주변 국가 대결을 지속하는 데 적절한 준비를 하기 위한 노선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적으로는 지금보다도 그러니까 이 과거 2012-15년보다도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좀 더 심해질 것 같고 뭐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성욱 원장은 북한의 이번 인사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들은 핵과 미사일 시대에 인민들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자는 의미라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선 전혀 반가울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 원장은 특히 김정은 시대엔 과거와는 달리 인물들을 통해 정책을 전망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졌다며 이번 인선이 큰 정책 변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옛날에는 인물을 통해서 정책을 봤는데 이제는 뭐 김정은 시대에는 인물을 통해서 정책을 보기는 좀 어려워졌어요. 결국은 뭐 미국과의 경제 제재 속에서 고난 행군 시대에 이 체제가 온전하게 존립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새로운 인물들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 뭐 이번 인사 개편을 했고 결국은 뭐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니다. 그러므로써 약간의 장기전 대비하는 그리고 뭐 역시 핵 미사일 개발했던 실무진들 뭐 건재하고 그래서 이제는 누가 인물이 온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등의 탄력성 그 사람의 어떤 뭐 이렇게 자유재량 이런 게 굉장히 크지 않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주간 프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